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만 주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는 온갖 위험을 통과하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 내내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보면 23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직접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에 잡혀가서 모진 박해를 받고 핍박과 모함과 모독을 받고 있는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수고했으니 쉬어라가 아니라 더 큰 일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증언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예루살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왔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죽음이 예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다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하선 노선표를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정거장, 다음 정거장이 어떤 정거장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정거장 다음, 그것도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다음을 알려주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바울은 그 걸음을 걸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증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 담대하게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바로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의 내면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진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진실,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진실, 그 진실을 따라 선한 양심으로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반응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당신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요. 더 강하게 담대하게 했죠. 사실 바울이 아나니아의 삶을 속속들이 잘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삶이 일반적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을 모함하고 모욕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더 담대하게 대제사장이 뭐 대수냐 이렇게 나갈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증인의 모습,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사적이다, 합당한 예의를 갖춘다 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기억하고 인용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직책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담대함은 자신과 반대하는 사람 또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은 신사적이고 예의를 갖춥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양극단으로 대치되는 사회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 되고 때로는 인격을 모독합니다. 우리는 의견과 인격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인격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내 인격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인격과 권위는 존중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담대하다 보면 예의를 잃어버리게 되죠. 또 예의를 갖추게 되면 담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담대하며 또한 신사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발견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인 공회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이고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칩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 발언으로 인하여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사두개파는 구약의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예들이며 사독이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성전 관리하는 그 파가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죠. 성전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세를 거두고 또 사람들이 제사에 쓸 재물을 가지고 오면 각자 가지고 온 것은 전부 불합격 처리하고 성전 매점에서 파는 것을 전부 합격을 하니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종교 비즈니스가 타락하여서 엄청난 권력화된 세력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바리파 사람들은 원래 바리새인들은 말이 그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다는 뜻 좋은 의미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로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율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헌신하도록 이끌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었죠. 그 바리새파는 혈통이 아니라 사두개파는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바리새의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 그룹이 지금 바울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더라. 바울의 이 발언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이 작은 폭탄을 던진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의 존재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도 구약 율법을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사상,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 이러한 말씀들을 읽었기 때문인지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 틈을 노린 것이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상, 이데올로기, 이 세계관의 거짓을 우리가 분별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상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까? 병등이란 이름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된 질서가 아닌 인간 스스로를 높이며 인간의 거짓된 이념으로 세상을 만들어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라는 그러한 사상의 거짓을 파헤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거짓된 사상에 의해 교육받지 않도록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들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변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유럽과 미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상으로 만들었던 이 사회적 성을 합법화하는 이 이슈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시 시작돼서 성경적인 질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갈등과 논쟁을 하자 그 사이를 틈타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건져내죠. 그리고 따로 가둬놓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천부장에게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그 공회원들에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 안전하게 가두었지만 다시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오는 그 여정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런 살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에게 듣게 하셔서 바울의 조카가 급히 천부장을 만나서 호소하여서 이제 음모를 알리게 됩니다. 천부장을 이것을 듣고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밤 9시 어둠을 타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급송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200명의 보병대, 70명의 기마대, 200명의 창을 든 군인들을 동원하죠. 어느 학자는 이 군대의 규모가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병력의 거의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이 왜 필요했을까요? 천부장이 바울과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천부장은 다른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러한 일들이 자신의 직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은 것이죠.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이 매우 넓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로마는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일어나거나 또 혹은 이런 테러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로마 주둔한 로마 군인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 자기를 위해서 사실 한 거죠.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 그 체제를 유지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또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 동물을 태웠다. 아마 낙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물까지 태운 거예요. 빨리 후송해야 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광경입니까? 죄수의 신분인데 이렇게 보호를 받고 호의를 받으면서 걸어가지도 않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이사라에게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이 도리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 속에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는 이렇게 최악의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섭리의 통로로, 반전의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면 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양심과 로마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객관적인 양심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는 거짓 고소와 암살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관리들로부터는 이런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법 체계의 합리성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단 한 명의 시민권자랄지라도 항죄에게까지 상소하여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의 체계, 참 그 시대에 그런 법 체계와 집행을 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탁월함, 합리성, 앞선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로마의 법체계와 질서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고, 그가 결국은 죄수의 신분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서 로마의 중요한 핵심 리더십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고, 그러한 복음 전파가 씨앗이 되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였을 뿐입니다만 주님은 순종하는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둘러싼 이 유대 사회는 그를 못쓰게 만들려고 그를 압박했고 그의 인생이 녹슬어버리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녹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녹슬어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그냥 풍파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저 녹슨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공격과 풍파를 뚫고 나가서 주님께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30년간 세 번의 아프리카 횡단을 통해 60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선교사로 헌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원래 중국에 의료 선교사로 가고 했지만 아편 전쟁으로 인해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죠. 남부, 동부, 중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를 통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원래 이 탐험은 복음 전도를 위한 거였지만 동시에 유럽의 지리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이 노예 무역이 진행되는 걸 보며 그걸 막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근데 노예 무역장들은 도리어 선교를 위해서 만든 지도를 노예 무역을 하려고 또 이용해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맹수와 질병과 때로 백인은 무조건 죽이는 원주민들의 공격과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 완전히 못쓰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어떤 위협도 그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마지막 탐험지인 한 호수 근처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1600킬로를 8개월 동안 걸어서 시신을 운구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과 데이빗 리빙스턴이 걸었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온갖 위험과 질병, 대적, 모함, 죽음의 위협 속에 그들은 담대했고 또한 신사적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에 의해 녹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고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 CGN이 19년 동안 걸어온 걸음은 놀랍습니다. 자원이 많아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젝트 하나하나 순종해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녹슬지 않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데이빗 리빙스턴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CGN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상.